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지난 2017년 혼수 상태였던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석방 당시 병원 치료비 명목으로 200만 달러의 청구서를 미국에 제시했었다고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25일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베이징발 기사에서 당시 미국 측 특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침을 받고 병원비 지급 합의서에 서명을 해줬다고 전했습니다. 그 후 문제 청구서는 미 재무부로 보내졌으며 2017년까지 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트럼프 행정부가 이 돈을 지불했는지 또는 이 문제가 두 차례 미북 정상회담에서 제기됐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백악관은 이에 대해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세라 샌더스 대변인은 이 신문에 보낸 이메일에서 우리는 인질협상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며 그렇기 때문에 인질협상이 성공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오토 원비어 문제와 관련해 거액의 병원비를 청구했다는 것은 처음 알려진 내용입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북한의 병원비 청구가 엄청나게 뻔뻔한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버지니아 대학생이었던 웜비오는 지난 2016년 1월 관광차 북한을 방문했다가 선전문을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그 후 2017년 6월 석방돼 귀향했지만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엿새 만에 사망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열고 한반도 정세를 논의했습니다. 두 정상은 25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극동연방대학에서 단독 정상회담과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만찬을 함께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정상회담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과 북한 간의 신뢰 구축이 먼저라며 양측이 상호 존중의 분위기 속에서 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러시아는 미국과 동일하게 완전한 비핵화를 지지하고 있다며 북한도 비핵화를 원하지만 체제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 현장을 또다시 발견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달 20일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이 몰래 기름을 옮겨 싣는 현장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외무성은 25일 북한 유조선과 선적을 알 수 없는 소형 선박이 나란히 근접해 있는 사진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날 심야에도 북한 유조선과 다른 소형 선박이 근접한 것을 해상자위대 함정이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외무성은 이들 선박은 호수로 연결했다는 점에서 모종의 작업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유엔 안보리가 금지하는 환적을 했던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국과 제재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이란이 미국의 수감자 교환을 제안했습니다. 유엔 회의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한 무함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24일 6개월 전 미국의 수감자 교환을 제안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거듭 수감자 교환을 촉구했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이란은 미국에 수감된 이란인의 혐의가 가짜라고 믿으며 미국도 이란에 있는 미국인 수감자가 누명을 썼다고 생각한다며 때문에 이런 제안을 공개적으로 테이블에 올려놓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준비가 됐고 지금이라도 이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교환을 원하는 수감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와 관련해 이란 정권은 무고한 미국인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해군이 다음 주 중국 산동성 칭다오 부근에서 연례 해상 합동 훈련을 실시합니다. 중국 국방부는 25일 양국 해군이 2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연례 해상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의 목적은 양국의 전략적 관계를 견고히 하고 양국군의 우호적인 실무 협력을 심화하는 것이라고 중국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훈련이 제3자를 겨냥한 것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양측에서 잠수함 2척과 함정 13척, 비행기 7대 등이 참가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6일 금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기능형 손전화기, 스마트폰이나 판형 컴퓨터 같은 전자기기가 널리 보급되면서 요즘은 아이들 중에도 전자기기를 들여다보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세계보건기구 WHO가 어린이들의 전자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지침을 처음으로 내놨습니다. 관련 지침은 5살 이하 어린이가 하루 1시간 이상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화면을 들여다봐선 안 되고 1살 이하는 전자기기 화면에 노출되는 일이 아예 없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는데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전자기기 화면을 들여다보느라 신체 활동이 줄어드는 건 비만과 직결되고 또한 청소년기에 잠이 부족한 것 역시 이런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습관과 연관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각에선 이 전자기기를 통한 학습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며 내용보다는 양에 집중한 WHO의 권고가 아쉽다는 반응도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미국 소아과협회 역시 18개월 이하 어린이는 전자기기 시청을 피해야 한다는 권고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인물 아메리카를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이곳 워싱턴은 현재 22도로 구름 낀 날씨 보이는데요. 북한은 오늘 평안남도와 함경남도 황해도는 새벽까지 곳에 따라 비가 오겠고 함경남도 동해안은 낮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에서 8도, 낮 최고기온은 3도에서 18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밖바다에선 1에서 2.5m로 일겠고 서해북밖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6도에서 15도, 신의주는 6도에서 18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7도에서 14도, 함흥은 5도에서 13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6도에서 9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 청소년인 4남매로 구성된 미국 악단 에코 스미스의 노래입니다. 남들보다 뒤처졌다고 생각하지 말라며 가야 할 목표를 아는 아이들이 멋진 아이들이라고 노래하는 Cool Kids 첫 곡으로 들어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중국 정부가 주최하는 제2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이 베이징에서 사흘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미얀마 소수인종 취재 중에 체포됐던 로이터통신 기자들에 대해 징역을 선고한 결정에 국제사회 비판이 쏟아지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동부 주민들이 러시아 시민권을 손쉽게 취득하도록 한 논란 이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중국에서 1대1로 포럼이 열리고 있군요.
네, 25일 중국 베이징에서 제2회 1대1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이 사흘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2017년에 이어 두 번째 행사인데요. 이번 행사 기간에 중국 정부가 일대일로 사업이 이 부채를 늘리는 함정이라는 일각의 우려를 씻어내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AP통신과 가디언 신문 등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자, 행사 일정을 한번 정리해보고 갈까요?
예, 첫날인 25일에는 각 나라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소통과 무역 소통을 비롯한 12개 분과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또 그리고 전 세계 최고 경영자 900여 명이 참가하는 기업가 대회도 열렸는데요. 공식 개막 행사는 26일 오전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 행사에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기조연설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행사 마지막 날에 각국 정상들이 만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27일 시진핑 주석 주재로 37개 나라 정상과 UN 국제통화기금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정상회의가 열리고요. 이어서 시 주석이 이번 일대일로 포럼의 성과와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것으로 폐막할 예정입니다.
네. 자, 그런데 2년 전 행사보다 올해 규모가 더 커졌다고요.
예, 정상들이 참가한 숫자를 보면 1회 때는 29개 나라였는데요. 올해는 37개 나라로 늘었습니다. 올해 포럼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 임란 칸 파키스탄 총리, 또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소속 10개 나라 국가 수반들 등이 참석했는데요. 미국은 이 국가대표급은 아니고 실무대표단을 보냈습니다. 또 인도와 터키는 이번 행사에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난번에 참가했던 국가들 중에 이번 포럼에는 빠진 나라들도 제법 된다고요.
네. 이 방금 말씀드린 터키도 지난번엔 참가했지만 올해는 빠진 나라인데요. 이 중국 내에 이슬람계 소수 인종인 위구르족 문제 인권 탄압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참가하지 않기로 한 경우입니다. 이 밖에 폴란드, 스페인, 피지, 스리랑카,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 등도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였을까요?
예, 중국이 일대일로를 통해서 국제사회에서 힘과 영향력을 키우기 위한 전략을 펼친다는 비판이 국제사회 한쪽에 있는데요. 특히 중국이 참가국들의 엄청난 돈을 쏟아부으면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참가국들이 감당할 수 없는 빚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와 비판이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국가는 이런 우려 속에서 일대일로 관련 사업을 중단하거나 차례로 축소하고도 있습니다.
네. 자, 사업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나라들은 어딥니까?
말레이시아가 대표적인데요. 말레이시아는 일대일로 사업의 일환이었던 중국과의 철도 연결 공사를 취소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달 초에 다시 진행하기로 중국과 합의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하지만 이 철도 사업의 규모는 많이 줄었습니다. 이 밖에 파키스탄, 스리랑카, 또 아프리카의 지부티 같은 나라들은 일대일로 사업 추진 이후에 국가 빚이 늘어나서 사업 운영권을 중국의 통째로 넘기는 등 갖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올해 이 포럼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고요.
네, 그래서 이번 포럼에서 발표할 공동성명에 채무의 지속가능성, 투명성과 법의 지배 같은 표현 등을 넣을 것이라고 홍콩 영자신문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전했는데요. 이강 인민은행장은 25일 토론에서 앞으로 일대일로 사업 방향과 관련해 한 나라의 전체적인 채무 부담 능력을 충분히 검토해서 채무의 상환 지속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일대일로 사업이 뭔지 좀 잠깐 정리를 해보고 넘어갈까요?
예, 지난 2013년에 시진핑 주석의 제안으로 시작됐습니다. 중국의 핵심 외교, 대외경제정책 사업인데요. 항만과 도로, 항공, 송유관을 비롯한 SOC, 사회기반시설을 연결해서 중국과 아시아, 유럽을 하나로 묶겠다는 대규모 국제경제협력 사업입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125개 국가, 29개 국제단체, 또 170건이 넘는 협력 관련 협정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최근 주요 7개국 G7 나라 중에서는 처음으로 이탈리아가 일대일로 협력 관련 사업을 체결했습니다.
지구촌원의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주 미얀마 대법원이 로이터 통신 기자 두 명에 대한 징역형을 확정했는데요.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고요.
네, 미국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미얀마 법원의 결정을 일제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24일 성명을 통해 미얀마 대법원의 결정은 표현의 자유와 버마 언론인 보호에 대해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도 인권 위반 사례를 취재한 언론인이 이렇게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미국 국무부가 버마라는 표현을 썼군요.
네, 이 버마의 군사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건데요. 이 버마 군사 정부가 1989년 이 나라 이름을 미얀마로 변경했지만 미국 정부는 지금까지 버마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러다 버마에서 군부 통치가 끝나고 2010년 총선을 통해 민간 정부로 이양된 뒤에는 이 경우에 따라서 이 미얀마로 호칭하기도 했었는데요. 여전히 공식적인 이 문서에서는 버마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로이터 통신 기자들이 최종심에서도 풀려나지 못하게 된 거죠.
네, 미얀마 대법원이 23일 최종 선고를 했는데요. 이 로이터통신 소속 현지 주재 기자들인 와론 기자와 초소의 우 기자에게 징역 7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이미 선고받고 항소를 했었는데요. 올해 초에 양곤 고등법원이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선고를 유지시켰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다시 상고를 했는데요. 대법원도 이 상고를 기각하고 1심에 징역 7년형을 확정시킨 겁니다.
네, 기각을 한 이유가 뭡니까?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는데요. 이날 선고 공판에 두 기자는 출두하지 않았고요. 배우자들만 법원에 참석했습니다.
네, 그런데 로이터 두 기자가 왜 당국에 체포됐던 걸까요?
네, 지난 2017년 12월에 미얀마 서북쪽 라카인주에서 발생한 미얀마 정부군과 이 불교 신자들이 자행한 이슬람 소수민족 로힝야족 상대 살해 사건을 취재하다가 체포됐습니다. 이 두 기자는 가해자들과 목격자, 또 피해자 가족들의 증언을 듣고 이 증언 내용을 국제사회에 알렸는데요. 미얀마 정부는 이들이 국가 안보에 해가 되는 비밀 문서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기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두 기자는 저녁 식사 자리 에서 경찰 관계자가 문서를 건네준 것이고 이를 받은 직후에 곧바로 체포됐다면서 이 함정 수사 때문에 체포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대법원이 형을 확정했다면 이들 기자가 풀려날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은데요. 로이터통신 측은 이 두 기자들이 진실 보도를 묵살하려는 경찰의 희생자들이 됐다고 가능한 그들이 빨리 석방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미얀마 정부의 이 두 기자들을 위해 계속 압력을 가해달라고 로이터통신은 당부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두 기자가 최근 권위 있는 상을 받았다고요.
예, 앞서 말씀드린 이 로힝야족 학살 사건을 취재 보도한 공로로 지난주에 미국에서 언론 분야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퓰리처상 국제보도부문상을 이 두 기자가 수상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주민들이 러시아 시민권을 손쉽게 따도록 했다고요?
네, 이 우크라이나 동쪽에 있는 돈바스 지역 주민들이 러시아 여권을 신청할 경우 신속하게 처리해 주라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24일 당국에 지시했습니다. 기존의 복잡한 절차들을 대폭 줄여서 3개월 만에 완료시키라는 칙령에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서명을 한 건데요. 이 조치에 우크라이나 정부와 이웃 유럽 국가들이 일제히 항의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자, 여권 발급 절차를 줄인 조처가 왜 국제적인 논란이 되는 겁니까?
예, 여권은 이 그 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돈바스 일대에서 러시아 시민권 취득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라고 이번 조치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바스가 러시아 땅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영토라서 문제가 되는 건데요. 이 남의 나라 땅에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러시아 정부가 이렇게 조치할 수는 없다고 이 우크라이나 정부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네, 러시아 정부가 이런 조치를 한 배경이 뭔가요?
예, 이 돈바스 일대가 우크라이나 영토이긴 하지만 이 친러시아 반군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림반도를 무력 병합했는데요. 그 뒤에 우크라이나 동부로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현지에 있는 분리주의 친러시아 무장 세력을 지원했습니다. 2015년 2월에 내전을 멈추기로 이 민스크 평화협정을 맺었지만 이 충돌이 계속됐는데요. 이 교전이 계속되는 동안 1만 3천여 명이 희생됐습니다. 또 러시아 당국은 또한 이 케르치 해협 바닷길을 사실상 접수했고요. 여기를 지나던 우크라이나 선박과 승조원들을 나포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번 조치에 대한 우크라이나 정부의 반응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러시아가 침공 의도를 드러냈다고 우크라이나 국가안보위원장이 주장했습니다. 러시아군을 앞으로 우크라이나 땅에 영구적으로 주둔시키고 추가 배치할 수 있는 명분을 쌓으려는 조치로 본다고 현지 언론에 밝혔는데요. 이번 조치를 통해 러시아가 더욱 적극적인 이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이어가려는 준비 작업이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판단하는 그 근거가 뭔가요?
네, 현지 러시아 국민 보호 명분으로 러시아가 군대를 파병 확대할 걸로 예상하는 겁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돈바스 지역의 러시아 시민권자가 빠르게 늘어나게 된다면 이어지게 될 수순으로 예고를 하는 건데요. 그 뒤로 러시아가 돈바스를 아예 병합을 해버리거나 최소한 러시아 정부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러시아인 거주지를 우크라이나 땅에 세우려는 목적이라고 이 우크라이나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지금도 이 돈바스 일대를 사실 사실상 자국 영토로 간주하고 있고요. 이 지역을 도네츠크 공화국 아니면 루간스크 공화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대처가 쉽지 않은 문제 같아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 당선인의 첫 이 외교 시험대가 될 것으로 로이터통신이 판단했는데요. 이 젤렌스키 당선인은 지난 21일 치러진 대선 결선 투표에서 페트로 포로셴코 현 대통령을 압도적으로 누르고 우크라이나의 차기 지도자가 됐습니다. 이 대선 과정에서 이 동부 지역의 문제는 러시아와 적극적으로 협상하겠다 이렇게 공약하기는 했지만 이 시작부터 너무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됐다고 서방 언론이 평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새 정부가 공식 출범하기도 전에 러시아의 공세에 맞서야 되는 상황인 거군요.
맞습니다. 이 젤렌스키 당선인은 희극 배우 출신인데요. 이 정치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자칫하면 러시아의 이번 공세에 순식간에 말려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정부가 일부러 이 정권 교체기를 노리고 이번 조치를 단행했다는 비판도 있는데요. 이 다음 달 퇴임하는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또 다른 내정 간섭을 펼치고 있다고 항의를 했고요. 파블로 클림킨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이 돈바스 일대 주민들에게 러시아 시민권을 취득하지 말라고 호소하는 글을 인터넷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네. 자, 이웃 나라에서는 러시아 이번 조치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유럽연합 EU가 즉각 반발 성명을 냈습니다. 러시아의 이번 조치는 우크라이나 주권에 대한 침해이고 이 지역 긴장 해소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25일 주장했는데요. EU 대외관계청은 별도 성명을 통해서 이번 조치는 민스크 협정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의 행보를 찬동하지 않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정부가 공동 성명을 추가했는데요. 민스크 협정의 정신과 목적에 저촉되는 행동을 이번에 러시아가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민스크 협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나라들인데요. 하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 같은 유럽 국가들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조치로 우크라이나를 도발하려는 어떠한 의도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조치는 러시아 여권 취득 희망자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인도주의적 행정이라고 언론에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네, 미국 정부도 러시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24일 성명을 냈는데요. 러시아가 고도의 도발 행위를 통해서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유럽연합 등과 함께 지난 2014년 크림반도 병합사태 이후 러시아 당국을 꾸준히 제재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일라이자 커밍스 하원 정부개혁감독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윌리엄 바 법무장관에 대해 위원회 조사를 방해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미국 내 홍역 발생 건수가 지난 2000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드디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고 선언했군요.
그렇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이 25일 인터넷 트위터에 영상을 올리고 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다고 선언했는데요. 영상에 나오는 바이든 전 부통령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core values of this nation. Our standing in the world, our very democracy, everything that has made America, America is at stake.
바이든 전 부통령은 미국의 핵심 가치와 지위, 민주주의, 그리고 미국의 모든 것이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대선에 출마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네, 이 바이든 전 부통령의 말은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걸로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지난 2017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버지니아주에서 난동을 부린 백인 우월주의자들을 두둔하는 듯한 말을 했던 것을 언급하면서 미국이 영적으로 전쟁 상태에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했었죠?
네, 양쪽에 매우 좋은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난동을 부린 인종주의자들 사이에도 좋은 사람이 있다고 말을 해서 느긋하게 논란이 됐었습니다.
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런 말을 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다시 바이든 전 부통령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But if we give Donald Trump eight years in the White House, he will forever and fundamentally alter the character of this nation.
내년에 트럼프 대통령을 다시 뽑아 모두 8년을 백악관에 있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특성을 영구히 변형시킬 것이라면서 자신은 이를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 바이든 전 부통령은 현재 민주당 경선에 나간다고 밝힌 사람들 가운데 누구보다도 이 정치 경력이 풍부한 후보 아니겠습니까?
네, 바이든 전 부통령은 델라웨어주를 지역구로 1972년에 처음으로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됐는데요. 그 뒤 36년 동안 재임했습니다. 또 바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는 8년 동안 부통령을 지낸 인물인데요. 바이든 전 부통령은 원래 이 펜실베니아주 스크랜턴에서 태어났고요. 나중에 델라웨어를 이주해서 여기서 정치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소속 정당인 민주당은 물론이고 이 공화당 정치인들과도 두루 허물없이 지내는 워싱턴의 마당발로 통했습니다.
네. 자, 바이든 전 부통령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경선에 나온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네,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1988년과 2008년에 나왔었는데 모두 후보가 되지 못했습니다. 2008년에는 경선에서는 졌지만 이 당시 승리한 바락 오바마 후보가 바이든 후보를 부통령 후보로 지명해서 함께 이 본선에 나가서 승리를 거뒀고요. 지난 2016년에도 민주당 경선 출마를 고려했었는데 장남이 뇌종양으로 사망하는 바람에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네, 이 바이든 전 부통령 출마로 후보가 넘치는 민주당의 경선판이 더 비좁아지게 됐군요.
네, 지금까지 민주당에서는 바이든 전 부통령까지 모두 20명이 경선 출마 를 선언했습니다. 반면 공화당에는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윌리엄 웰드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 단 두 명뿐입니다.
네. 자, 민주당 쪽의 후보가 20명이나 되지만 역시 바이든 전 부통령이 존재감을 좀 과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뭐 경력도 그렇고 또 지지율에서도 선두를 달리고 있어서 그런데요. 정치 분석 매체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가 최근에 공개한 민주당 예비선거, 그러니까 이 프라이머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바이든 전 부통령이 약 30%로 1위입니다. 2위는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으로 지지율이 23%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런 경력 외에 바이든 전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서 가진 장점이라면 어떤 것들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바이든 전 부통령이 이 노동자 계층에 꽤 인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패배한 이유 가운데 하나로 분석됐던 이른바 이 러스트벨트 지역의 표심을 달아날 수 있을 것으로 지지자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러스트벨트라고 하면 미국 중서부와 동북부의 쇠락한 공업지대를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제조업 공장이 많이 있는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주 등을 얘기하는데요. 여기는 원래 민주당 지지세가 강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대선에서 뜻밖의 이 트럼프 후보가 승리했는데요. 오는 2020년 대선에도 이 러스트벨트를 누가 차지하느냐가 승리하는 데 큰 관건이 될 예정입니다.
네. 반면에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있어서 앞으로 좀 걸림돌이 될 만한 문제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나이가 많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이 올해 76살인데요. 만약에 당선된다면 임기 중에 80살이 넘어서 미국 역사상 가장 나이 많은 대통령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네.
또 충분하게 진보적이지 않다는 그런 비판도 있고요. 잦은 말실수도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성추행 논란도 있었죠?
네. 몇몇 여성이 이 과거에 바이든 전 부통령한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됐는데요.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런 의혹을 모두 부인했지만 앞으로는 조심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자,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출마 선언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네, 25일 오전에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올라왔습니다. 이 바이든 전 부통령을 졸린 조라고 불렀는데요. 경선에 나온 걸 환영한다면서 경선에서 이기려면 지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비꼬았습니다. 또 민주당 경선이 지저분할 것이라면서 아주 이상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맞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민주당 경선에서 이기면 본선에서 보자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에 이 말실수를 했던 바이든 전 부통령을 두고 지능이 낮은 사람이라고 비판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두 번째 소식입니다. 요즘 민주당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소속인 일라이자 커밍스 하원 정보개혁감독위원장이 24일 또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비난했군요.
네, 커밍스 위원장이 이날 성명을 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위원회 조사를 전례 없는 규모로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네, 위원회 조사라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겁니까?
네, 오는 2020년에 진행할 인구조사에 이 시민권자 여부를 묻는 항목을 추가하는 것과 관련해서 정보개혁감독위가 법무부의 존 코어 부차관보에게 소환장을 발부해서 의회에 나오라고 했는데요. 법무부가 이를 거부했습니다. 커밍스 위원장은 민주공화 두 당이 합의해서 소환장을 냈는데 백악관과 법무부가 이를 막았다면서 이는 전례 없는 대규모 방해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현재 정부개혁감독위원회가 백악관과 관련해서 조사하는 항목이 또 하나 있죠.
네. 최근 감독위가 이 몇몇 금융기관에 소환장을 내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 트럼프 대통령이 소유한 회사의 재정 명세를 요구했습니다. 또 백악관에서 비밀 취급 인가 업무를 책임졌던 칼 클라인 씨에게는 청문회에 나와 증언하라고 소환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네. 자, 백악관은 이런 요구에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네. 재정 명세 요구에는 이를 막아달라고 소송을 냈고요. 클라인 씨 같은 경우에는 소환에 따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네. 자, 요즘 민주당이 하원 상임위원회 조사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는데 백악관 쪽에서는 이런 움직임에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인 모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소환장 발부 등 민주당 하원 요구에 일절 따르지 않겠다는 자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기자들에게 민주당이 발부하는 모든 소환장에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가 돈 맥겐 전 백악관 법률고문을 소환했고요. 또 세입위원회는 이 소환장을 발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보고 명세를 국세청에 요구했는데 백악관은 이런 요구를 모두 거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하원 법사위 소환장을 받은 맥겐 전 고문이 현재 논란의 중심에 서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맥겐 전 고문이 특검 조사에서 지난 2017년 7월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뮬러 특검을 해고하라고 지시했는데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사법방해 행위로 보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트위터에 맥겐 전 고문에게 그런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뮬러 특검을 해고하려면 자신이 직접 할 것이지 이 맥겐 고문을 시킬 필요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특검 보고서가 나온 뒤에 민주당 일부에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24일에 이 탄핵 문제를 연방 대법원에 가지고 가겠다고 말했다고요.
네, 자신에 대한 탄핵이 추진되면 이걸 이 연방 대법원에 제소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헌법학자들은 대통령 탄핵은 전적으로 연방의회 권한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관여할 수 없는 일로 보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 내 홍역 발생 건수가 급증했다는 소식이군요.
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최근 발표한 내용인데요. 올해 들어 4월 24일까지 22개 주에서 홍역이 모두 695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미국이 홍역을 모두 없앴다고 선언했던 지난 2000년 이래 최고치입니다.
네. 자, 미국 안에서 홍역 발생 건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그 이유가 뭡니까?
네. 서부 워싱턴주와 동부 뉴욕주에서 대규모로 홍역이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CDC가 추적을 해보니까요. 홍역 예방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이 외국에 나가서 홍역에 걸린 뒤에 미국에 돌아와서 주변의 홍역을 퍼뜨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뉴욕시 같은 경우는 관내에 홍역이 크게 이제 퍼지니까 최근에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죠.
그렇습니다. 뉴욕시는 지난 9일 브루클린 지역에 공공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요.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은 의학적으로 확실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 이 홍역, 볼거리, 풍진을 예방하기 위한 백신을 맞도록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1월에는 워싱턴주가 홍역 때문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했었죠.
네, 그러니까 홍역이 외국에서 수입이 된 셈인데 미국 안에서는 또 백신이 문제였던 모양이군요.
그렇습니다. CDC는 백신을 맞은 사람이 적은 지역에서는 홍역 발생을 막기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대로 백신 접종률이 높은 곳은 홍역이 아예 나오지 않거나 발병률이 아주 낮았다고 하는데요. 홍역은 전염성이 매우 강한 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 고열과 콧물, 발진 등의 증상을 보이다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회복되는데요. 심한 경우에는 목숨을 잃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백신을 맞으면 홍역을 대부분 예방할 수가 있다고 하던데 사람들이 왜 백신을 맞지 않는 겁니까?
네. 이 종교적인 이유로 백신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홍역 예방 백신이 아이들의 자폐증을 불러온다고 믿는 부모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백신이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자녀에게 맞히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네. 이게 근거가 있는 겁니까?
전문가들과 과학자들은 근거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뭐 자폐증하고 백신 접종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건데요. 알렉스 아자르 연방 내무장관이 홍역 확산과 관련해서 24일 성명을 냈는데요. 아이들과 지역사회를 홍역으로부터 보호할 능력이 있다면서 백신은 안전하고 가장 효과 있는 홍역 예방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사랑을 할 때는 좋지만 사랑 때문에 치러야 할 것들도 있다고 노래하는 The Things We Do For Love, 사랑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 들어보시죠. 10cc의 노래입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가 방송됩니다.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인물에 대해 알아볼까요?
오늘은 세계 고전음악 무대에서 미국의 자존심을 살려놓은 천재적인 지휘자 레너드 번스타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레너드 번스타인은 작곡가, 지휘자, 피아니스트, 교육자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음악 세계를 누빈 인물이었습니다.
자, 번스타인은 무엇보다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로 잘 알려져 있죠.
그렇습니다. 10년 이상 뉴욕 필하모닉을 지휘했죠. 그런 가운데 피아니스트로도 활약을 했습니다. 또 많은 음악인들을 교육시켰고요. 일반인들의 음악에 대한 지식을 늘려주기 위해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도 출연을 하고 책도 냈습니다.
자, 보면 유대인들이 여러 분야에서 뛰어난 경우가 많은데 뭐 음악도 마찬가지고요. 이 번스타인도 유대계 미국인이라죠?
그렇습니다. 레너드 번스타인은 1918년 미국 동북부 매사추세츠 주에서 태어났는데요. 러시아에서 건너온 유태인 가정이었습니다. 부모들은 미국에서 만나 결혼을 한 분들이었죠.
번스타인은 어려서부터 음악적인 재능을 나타냈다는데 그의 아버지는 번스타인이 음악가가 되는 걸 반대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번스타인이 언젠가 한 인터뷰에서 아버지와는 진로 문제에서 뜻이 안 맞았다고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볼까요?
Because he thought that was no profession. Little more than beggars traveling. And he...
아버지는 음악가를 떠돌아다니는 거지와 다를 바 없다며 반대했다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어려운 직업이라는 거죠.
예, 이 번스타인이 음악에 끼친 뭐 기여를 생각하면 끝까지 아버지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건 다행이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자, 번스타인은 그럼 어디에서 정식으로 음악 공부를 했습니까?
네, 하버드와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있는 커티스 음악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사추세츠주 탱글우드라는 곳에 있는 유명한 음악제에서 여름을 보내곤 했습니다. 당시대 최고의 음악가들이 모이는 음악제인데요. 번스타인은 특히 지휘를 배웠습니다.
자, 그런 번스타인이 나중에는 자신이 이곳에 와서 후배들을 가르치게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2008년에 평양에서도 연주를 했던 유명한 오케스트라입니다. 이 번스타인은 언제 이 교향악단의 지휘를 맡게 됐을까요?
1943년입니다. 처음에는 부지휘자로 임명이 됐죠. 보통 부지휘자는 주지휘자가 못 나올 때를 대비해서 길게는 몇 년까지도 마냥 기다리기만 하는데 번스타인은 겨우 두 달이 지났을 때 갑자기 지휘봉을 잡게 됐습니다. 번스타인은 그때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That Sunday morning at 9 o'clock, the phone rang and saying, well, this is it. You have to conduct at 3 o'clock this afternoon. No chance for a rehearsal, nothing.
일요일 아침 9시 주 지휘자인 브루노 월터가 전화를 걸어 내가 독감이 걸려서 지휘를 못하니 오후 3시까지 공연장에 나오라. 연습할 시간이 없다. 그래서 나갔다고 하네요. 교향악단을 지휘한다는 건 사실 오랜 준비 기간이 필요한데 그렇게 갑자기 서게 됐는데 어떻게 지휘를 잘했을까요?
자, 이 손이 떨리는 가운데 정신없이 지휘를 했는데요. 기억나는 건 끝나자마자 우리 같은 청중들의 기립박수와 환호뿐이었다. 이렇게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연주 다음 날 번스타인을 칭송하면서 그가 얼마나 노력파인가 소개하는 특집 기사를 일면에 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번스타인은 일약 유명 지휘자로 떠올랐고요. 그 후에 미국 내 거의 모든 유명 오케스트라단은 번스타인을 초청해서 연주를 하기도 했습니다.
1958년 번스타인은 뉴욕 필하모닉의 음악 감독이 됐는데 미국인으로서 그 자리에 앉게 된 건 번스타인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주로 유럽의 음악인들이 맡고 있었죠. 음악 평론가들은 번스타인이 악단을 이끌면서 뉴욕 악단은 토스카니니 이후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다 이렇게 평하고 있죠.
번스타인은 온몸으로 지휘를 하는 정열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의 흥미를 유발했습니다. 어느 때는 뛰다가 지휘대에서 떨어지기도 해 큰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번스타인은 1967년 종신 명예 지휘자로 은퇴를 할 때까지 뉴욕 필하모닉의 주 지휘자로 일했습니다.
이 번스타인은 뉴욕 필하모닉을 떠난 뒤 마치 바다에 폭풍이 있는 것 같다고 사람들이 말할 정도로 바쁘게 뛰어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번스타인은 가능한 한 많은 오케스트라를 지휘해보기 위해서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녔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번스타인의 명성은 세계에 알려지게 됐고 그렇다 보니 그의 집은 항상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예술가, 음악가, 작곡가들의 모임 장소가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음악 평론가들은 번스타인이 초기에 뛰어난 곡들을 작곡했다고 보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30세 전후에 작곡한 심포니 제2번 열망의 시대 Age of Anxiety라는 것이 있는데요. 음악 전문가들은 이 곡이 아메리카의 소리를 담고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번스타인은 자신의 유대교 사상을 담고 있는 심포니도 작곡했습니다. 이 대형 합창단과 심포니를 위한 클래식 작품도 많이 내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페라와 발레 음악도 작곡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지만 뉴욕의 브로드웨이 극장가에서 공연된 뮤지컬, 즉 악극들이 더욱 빛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뮤지컬로는 On the Town, Wonderful Town, West Side Story가 있고요. 오페레타로 캔디드 등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캔디드야말로 번스타인 최고의 작품이라고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뮤지컬은 아마도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아닐까요?
그렇죠. 이 뮤지컬은 1957년 뉴욕시 브로드웨이에서 막이 올랐는데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공연이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부를 만도 하죠.
네.
이 뉴욕시에서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인종 집단의 젊은 남녀가 참 어려운 가운데 사랑을 이어가는 이야기입니다.
네. 자,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의 희곡 로미오와 줄리엣의 내용과 비슷하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뮤지컬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로 찬사를 받는 곡이 있는데 바로 마리아라는 곡입니다. 테너 레리 커트의 노래로 잠깐 들어보죠.
Maria, I've just met a girl named Maria and suddenly that name will never be the same to me.
웨스트사이드 스토리로 번스타인은 미국 뮤지컬 무대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각인이 됩니다. 번스타인은 음악가이면서 사회적인 문제에도 큰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미국의 인권 문제에도 적극 개입했고 월남전도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또 에이즈 퇴치 기금 마련을 위한 음악회에서도 지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작곡, 지휘, 감독, 강의 등을 계속했는데요. 공영 텔레비전을 위한 청소년을 위한 연주회 시리즈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Or if a trombone plays it. Very different. It's all the same note. Only with a different.
번스타인은 에미상, 토니상, 그래미상 등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말년에 이르러 번스타인은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아우르는 작품을 만들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건강이 받쳐주지 못했죠.
번스타인이 마지막으로 지휘를 한 것은 1990년 8월 탱글우드 음악제에서였습니다. 그 음악제가 열린 뒤 두 달 후 세계적 명성을 얻은 첫 미국인 지휘자 레너드 번스타인은 뉴욕에서 72세로 타계했습니다.
줄담배와 마약, 과음, 동성애 등 얼룩진 사생활로 늘 화제를 뿌렸던 인물이었지만 번스타인은 미국에서 태어나고 교육받은 음악가로서 유럽 컴플렉스에서 벗어나게 해준 미국의 자존심이었습니다. 네,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천재 음악가 레너드 번스타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i everyone, I'm Na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돈을 벌고 쓰는 경제활동, 일상생활에서 하루도 빼놓을 수 없는 밀접한 주제죠. 월급은 paycheck, 돈이 없다는 I have no money, 부업은 side job, 이 밖에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 오늘 배워볼까요? Bread and butter. 직역하면 빵과 버터인데요.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을 bread and butter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주소득원, 밥줄이라는 뜻입니다. I love to write songs, but it's not my bread and butter. 나는 작사, 작곡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내 밥벌이가 안 돼. Strapped for cash. Strapped는 묶여있다. 여기서 돈에 묶여있다는 뜻인데요. 돈이 부족하다, 쪼들리다는 뜻입니다. I'm strapped for cash. Can I pay you back later? 나 지금 돈이 없는데 나중에 갚아도 될까? Side hustle. Hustle는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달려가다는 뜻인데요. Side과 함께 쓰면 side hustle은 부업이 됩니다. I work at a restaurant as a side hustle. 나는 레스토랑에서 부업을 하고 있어. 오늘 내용 복습해 볼까요? Bread and butter. Strapped for cash. Side hustle. Hey everyone, thanks for tuning in.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Th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클린 밴딧과 자스 글린이 함께 부릅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다른 어떤 것도 원하지 않는다고 노래하는 Rather Be 전해드리며 전이만 인사드리죠.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I'd rather be, yeah. The Voice of America.